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됨에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다섯 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오랜 기도와 새로운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수요일 누가복음 묵상 안내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누가복음을 포함하여 복음서를 해석할 때는 그 복음서를 받는 대상, 수신자가 누구인지를 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누가복음은 처음부터 수신자의 이름과 상황, 저술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기 때문에 더욱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3절에 등장하는 데오빌로 말입니다. 누가가 데오빌로를 각하라고 번역된 헬라어 크라티스토스라는 호칭으로 부르는 점을 보면 아마도 그는 당시 로마 사회의 고위 관리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데오빌로라는 이름 뜻 역시 흥미롭습니다. 신, 하나님을 뜻하는 헬라어 데오스와 사랑을 뜻하는 필로스의 합성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뜻이죠. 그것이 본명이든 가명이든 그가 높은 지위를 가진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다는 사실은 분명해 보입니다. 4절에 누가는 그가 이미 신앙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하죠. 그리고 그 신앙을 더 확실하게 하고자 누가복음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데오빌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아직 신앙의 뿌리가 깊지 않았을 것입니다. 신앙의 흔들림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에 그는 내가 믿고 있는 복음이 진짜인가? 이것이 참된 신앙인가? 믿을 만한 것인가라는 질문을 가지고 아마도 누가에게 이 복음을 자세히 기록해 달라고 복음서를 제작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후원하며 부탁했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누가복음이 첫 장면으로 제사장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 이야기를 선택했다는 점은 참 놀랍습니다. 일반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거나 로마 문화를 잘 아는 데오빌로에게라면 왕족이나 정치 지도자를 등장시키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러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누가는 왜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의 이야기를 꺼내는 걸까요? 그들의 삶을 통해 데오빌로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었을까요? 먼저 5절을 보시면 사가랴는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이었고 그의 아내 엘리사벳은 아론의 자손입니다. 철저한 제사장 가문이었죠. 그리고 6절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흠이 없이 행했던 의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7절에 그들에게 자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의인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흠이 없이 행하던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지만 자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아이를 가질 능력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유대 사회는 물론이고 데오빌로에게 익숙한 로마 문화권에서도 큰 문제이자 수치로 여겨졌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시편 127편 3절을 보시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라고 합니다. 하지만 사가랴는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없었죠. 하나님께 열심히 헌신했지만 아무런 상급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방인 데오빌로라는 초신자의 입장에서 이와 같은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특별히 데오빌로가 살던 로마 시대 상류층 사회에서 후계자 출산 문제는 가문의 명예가 걸려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산다고 하더라도 나이 많고 자식이 없는 부부는 당시 로마 사회는 물론이고 유대인 사회 안에서도 소외받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5절을 보시면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잉태한 이후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다 같이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주님께서 내 부끄러움과 수치를 없애주셨다고 나를 돌보아 주셨다고 감사하며 찬송하고 있죠. 그러니 그동안 엘리사벳은 여러 부끄러움과 여러 사람들로부터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며 살아왔다는 말입니다. 나이 많아서까지 자식이 없다는 것은 이런 의미였죠. 물론 오늘 본문은 참 감사한 일이지만 현실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그 부끄러움과 수치를 이겨나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아마도 데오빌로 역시 로마의 상류층에 있으면서 그 로마 시대, 로마 시스템의 상류층에 있으면서 신앙인이라면 겪을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수치와 부끄러움이 있었겠죠. 아무리 복음의 길, 의의 길이 생명의 길이며 구원의 길임을 잘 알고 있다 하더라도 오랜 시간 동안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여러 가지 수치들과 부끄러움을 감당하며 인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데오빌로가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그래서 그에게 또 다른 확신이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누가는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역사의 변방에 묻혀있던 그 소외받던 한 의인 부부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시는지,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삼으셨는지 오늘 알려주는 것입니다. 8절에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언뜻 보기에 이것은 하나의 종교의식처럼 보입니다. 제사라는 것이, 분양한다는 것이 사실은 뭐 예배이기도 하지만 그런 제사의식으로 볼 수 있겠죠. 하지만 10절에 누가는 이 제사의 의식을 하나의 기도회로 묘사합니다. 이 부분이 누가의 매우 독특한 관점입니다. 마치 이것은 사도행전 1장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성령의 임재하심 전에 함께 모여 기도했던 그 제자들을 떠올리게 만드는 장면이기도 하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사가랴가 분향을 드리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당시 유대 문화에서 제사와 기도를 연관시키는 것이 얼마나 일반적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누가는 의도적으로 이 하나님께 드리는 분향의 제사가 함께 기도하는 모임이었다라고 데오빌로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이런 관점은 누가복음에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11절을 보시면 이 기도회 가운데 주의 사자가 향이 올라가는 향단 우편에 나타나 13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다 같이 13절에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하라. 여기서 주목할 문구는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사가랴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4절을 보시면 이것은 단순히 사가랴와 엘리사벳만을 위한 응답이 아닙니다.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태어남을 기뻐할 것이라고 하죠. 그러므로 이것은 사가랴의 오랜 기도에 대한 응답인 동시에 분향하는 가운데 밖에서 함께 기도했던 모든 백성들을 위한 응답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흥미로운 점은 사가랴가 천사의 말을 듣고도 현실적인 염려로 인해 의심하는 바람에 벙어리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영원한 벙어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20절에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벙어리가 되는 것이었죠. 이것은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하나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보통 증거는 말로 하는 행위인데 말을 못하는 것이 증거가 되었다는 점이 참 아이러니하고 흥미로운 점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증거하시는지, 우리 인간이 말을 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증거로 삼으실 수 있다. 하나님의 역사는 너무나 오묘하고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24절에 엘리사벳이 결국 잉태했습니다. 나이가 많다는 한계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25절에 엘리사벳의 고백과 같이 이 응답으로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벳을 돌보시며 엘리사벳의 부끄러움을 없게 만드셨죠. 그녀의 인생에 새로운 소망을 불어넣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인생을 살았던 한 가정에 새로운 소망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녀의 인생과 더불어 그녀의 가정에, 한 의로운 부부의 가정에, 그동안 수치와 부끄러움을 안고 살았던 이 가정에 하나님은 새로운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나아가 그것은 단순히 한 개인을 위한 응답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분향하며 기도했던 모든 백성을 위한 응답이었죠. 그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한 개인과 가정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모든 백성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불어넣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는 이 장면을 통해 데오빌로에게, 그리고 오늘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 시대의 데오빌로들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오랜 기도를 들으신다고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가는 길을 포기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비록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그가 속한 사회에서 소외되고 때때로 부끄러움을 당할지라도 계속해서 기도하며 이 의인의 길을 걸어가라고 말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과 저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이 일어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오랜 기도를 들으시고 새로운 소망을 주신다는 믿음으로 이 기도의 자리를 잘 지켜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